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제 왼쪽 눈에 눈병이 생겨서 보시기에 좀 안 돼 보이실 텐데 용서 바랍니다. 참고로 저를 너무 뚫어져라 보시면은 눈병이 옮을 수도 있으십니다. 매년 7월 중순에 내리는 장마가 끝나면은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8월 6일이니까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해변에 가서 몸을 담그거나 산이나 들을 향하여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은 1년에 반 정도가 지나면은 당연히 휴가를 갈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현재 사는 것이 힘든 분들이나 또 그 반대로 일이 너무 많아서 쉬기가 힘든 형편이 있는 분들은 아예 휴가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늘 계시는 주부들 편으로서는 남편에게 벗어나서 한 번도 해방되는 휴가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잠시 해방되어 휴가를 얻어 떠난다 치지만은 아내 편에서는 남편의 직장 휴가 계획에 같이 묻어서 떠나는 그런 휴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휴가를 떠나기만 해도 요즘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휴가를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히트를 한 CF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성공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휴가를 즐기는 재미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F 멘트의 의미를 회사 측에서 보면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은 내보내고 좀 더 의욕 넘치고 원기왕성한 사람들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멘트 같다고 어떤 분은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고 좀 더 싱싱한 젊은 30대가 회사에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만 해도 좀 전에 즐거웠던 생각이 확 가셔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이 광고 카피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떠나고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떠나긴 떠나는데 나를 찾기 위해서 떠나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휴가가 아닌 가족 휴가를 보내면서 이런 고급스러운 고민을 마냥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한 가지를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16절은 두 가지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일부러 게네사렛 호수로 이동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으며 12절에서 16절은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은 얘기입니다. 이 두 얘기는 분명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금씩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배로 돌아온 어부들에게 눈앞에서 당장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사건과 당시 저주의 병이었던 한센병이 한순간에 고침받은 사건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성은 대중들에게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런 능력들을 옆에서 지켜보기 원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기한 일이나 심지어 역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현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스타킹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몸에 입는 스타킹이 아니라 뭔가 재주가 있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스타처럼 재주를 뽐내는데 거기서 최고가 되면은 상금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는 별의별 재미있는 재주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아이가 나와서 각자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이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다른 한 아이는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이렇게 각자 다른 따로 노래를 부르는데 시점은 같은 시점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서로에게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소년은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얼굴을 아무리 얼굴을 꼬집어도 전혀 아프지 않다면서 그게 특기라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좀 시시하게 여겨지는 것들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무리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무리들의 성향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당시의 눈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언변과 카리스마도 있었거니와 율법을 재해석할 줄 아는 독특한 사상도 가진 분이었을 뿐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심지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보담할 줄 아는 그런 가슴이 따뜻한 분이었기에 당연히 예수님 쪽으로 모두 시선이 모여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어제 설교한 동영상이 내일이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금세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유명해진 자신을 찾아와도 그들에게 해줄 말은 멋진 말이 아니라 오늘 무리들에게 해주려고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것을 찾아오셨으나 이미 자신을 따라다니던 적이 있었던 시몬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고기 잡는 데 사용하던 배였기에 배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 어수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시몬의 배에서 시몬에게서 뒤로 돌아앉아 호숫가에 가득한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는 무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마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물 위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노를 휘저으며 애쓰고 있었을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이 장면을 옆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의 눈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들이 마치 카메라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마치 텔레비전을 통하여 지켜보듯이 자신을 향하여 집중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이 순간에는 그의 개의치 않으신 듯 시몬과 야고보, 요한 형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현재 깊은 고민을 아시는 듯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잡는 것, 그것은 베드로의 현재 소원입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고기 잡는 데 일가견이 있는 시몬으로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잡이 전문가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또 아침이 되어 더 이상 고기 잡기도 힘들어서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배를 띄워 출선, 출항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군대에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몸으로 야간 당번을 마치고 좀 눈을 붙이려고 부대의 막사를 막 들어오는 순간에 소대장이 내무반에 다급히 들어와서는 비상훈련이다. 자, 군장을 꾸린다. 실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다시 꾸려나가는 그런 심정을 아십니까? 시몬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5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등지고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으나 사실은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일에 많은 봉사자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합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봉사만 하다가 말씀은 제대로 못 듣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주님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 고된 몸을 추슬러 노를 젓거나 아니면 줄을 당겨 배가 흔들리지 않게 안간힘을 애써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편안히 들으면 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배를 내어드리고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과 평일에 우리가 섬기는 이 봉사는 목사님과 교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수준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감당하는 이 봉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성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영적 훈련의 터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봉사를 잘하시다가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배를 붙잡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는 몰라도 잠시 예수님을 떠났으나 베드로는 자신을 다시 찾아온 주님을 자신의 일상생활이 된 배 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며 그 감격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봉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목사님으로부터 가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전반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가까이 있거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있는가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리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고기가 신기하게도 너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이 급히 가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배로 잡았든 아니면 두 배에다 그물을 걸쳐서 잡았든 간에 두 배에는 물고기로 가득하였습니다. 9절에서처럼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무리들도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무리들의 눈에 보여진 이 진풍경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은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은 일파만파 더욱 퍼졌으며 좋은 말씀도 들어보고 또 병도 고침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려고 무리들은 더욱 많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시몬과 같이 믿음의 유경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사업장에 찾아와서 그의 사업장을 빌려 그저 기적이라는 서커스를 통하여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을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물고기를 배에 가득 잡히게 해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만약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가 꼭 찾아본다면 여느 날처럼 고기가 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 또한 주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주변의 물고기들이 어망을 피해 다니도록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시몬과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 아까운 엄청난 물고기들과 배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여 내가 가진 것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야 하는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엄청난 가시적인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참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자 부어주신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상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와 그의 동업자들의 배가 만선이 되는 그 기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12절에서 피부 전신이 썩어져가는 한 한센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와서 자신이 저주받은 한센병 환자임을 밝히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맞아 죽는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고 인생을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와서 한센병 환자가 낳는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 일이 그들의 기억에 훨씬 더 또렷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 같지만은 때로는 과장된 소문으로만 퍼져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였지만은 지금은 나음을 얻은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알려지면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욱 많아져서 그를 정치적 메시아로 깊이 오해하게 되었으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이제 공개적으로 대립의 구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것과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첨예하게 그 율법 해석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면서 뭔가 결정을 하게 이르렀는데 바로 열두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문파가 공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이 땅에 오셔서 되도록 대립을 피하고 되도록 영웅주의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루어가는 그런 인자가 되려 했던 예수님의 의도에 너무나 부합되지 않는 그런 상황 전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 저녁 기도하는 중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가지셨을 수도 있을 법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잠시 잠깐 잊으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왠지 잘 풀리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되는 것 같고 교인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점점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도 참 듣기 좋고 교회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늘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잘 나갈수록 또 다른 한 면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16절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무리들 때문에 잠시 착각하였더라도 결코 속지 않는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가 많으면 목적 또한 무리들의 목적에 휩싸여서 휘둘리기 쉽상입니다. 그럴 때 물러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 초기 사역에서 알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견지하려고 매우 애를 쓰셨습니다. 비록 주변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듯 크게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시몬과 동업자들 그리고 한센병 환자 같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변화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정말 멋지구나 하면서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후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바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지만 쉬는 훈련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성 있는 목회자는 좀 신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목회자는 목회자 스스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아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각 해답을 주실 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쉬지 않고 뭔가 하려고 애쓰는 제자들을 향하여 혼자 있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자연과 거하면서 묵상을 통해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와 들꽃들을 보면서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생각하기 쉬운 이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우리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우리가 잘 아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은 세상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나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에 많이 취약합니다. 이전보다 성경 지식은 훨씬 더 하늘을 찌를 듯 해도 주님을 진정 우리의 묵상 가운데 만나지 않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된다면 그날은 정말 판판이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영적 만남, 더 나아가 1년에 한두 번의 재충전의 시간으로 영적 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피곤해 하셨지만은 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챙기셨습니다. 하루가 피곤하기에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겉으로 따라다니다 많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아류 인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시몬과 요한, 야고보처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야만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잘 압니다. 팽팽하게 이어지는 리듬의 세계에서 심표는 다시 숨을 고르게 하고 다음의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과 일 사이에 반드시 심표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노력의 대가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쉼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일과 일 사이에 쉬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잠시 군중을 향한 눈길을 거두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히토코레오, 즉 현재의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쉼과 관련해 휴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의 휴가를 가리켜서 피정이라고 부릅니다. 피정, 즉 한문으로 보면은 피할 피, 고요할 정으로 의도적으로 피하여서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장시간 동안 조용히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족과 떠나는 휴가 기간에 혼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서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생활을 지속해야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우리 가족들과 울산의 어느 조용한 해수욕장에서 친구 목사님들 두 가정과 피서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냥 긴장을 풀고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 시간은 좀 더웠지만은 시골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언제부턴가 바캉스 휴가가 이름난 휴양지나 해수욕장에서 그럴듯하게 즐기고 오는 것을 가리키게 되어서 바다나 산을 갔다 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휴가는 아무 생각도 않고 그저 재밌게 즐기다가 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되 가족과 좀 더 화목해지고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되 자연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돌아오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 자신의 동기와 형편을 되돌아보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는 순간 철저히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면서도 공생애 3년 동안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쉼표 있는 삶으로 채우며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다름이 아닌 삶의 좌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 사역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하마터면 만인에게 인기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리들은 착각해도 당신께서는 그 길 대신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좀처럼 분별하기 어려운 성공의 길, 야망의 길에 대한 혼돈이 날마다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상고를 통하여 주님의 예비하신 인도하심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역에 주님조차도 순식간에 사회적인 성공이 또 다른 야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게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물러나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한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오늘 전해야 할 말씀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묵묵히 만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능에 좌우되는 동물이 아닌 지성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 생각이 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잊어버리기 쉬운 망각의 동물 같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 지구 땅에 파견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한 주소를 되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